시절 그 노래. 아, 6.25. 이맘때가 되면 탄식이 깊어져요. 왜 그랬을까? 꼭 그랬어야만 했나? 그래서 뭘 남겼는데? 동족 상잔의 비극 외에 뭘 남겼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반성이 없어요. 남조선이 북조선을 침략했다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아.
헐, 나와보니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진실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조선인민군이 남조선으로 쳐내려왔다는 사실. 기습 남침이잖아요. 왜 거꾸로 가르치셨어요?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후회하기 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통한의 아쉬움이 남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대중가요는 민중들의 삶이 깃든 결정체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었죠.
노래로 당시 민중들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훌륭한 생각인데요. 일단 노래 듣고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거라 38선 남인수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박혜상의 그 시절 그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윤아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윤아입니다.
네. 딱 이맘때만 되면 정말 가슴이 쓰리고 찢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지 오래전 일도 아닙니다만은 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많이들 희석이 되어가는 것도 쉽지만 그나마도 저간의 사정을 어느 만큼 공부하고 알고 있는 저희들 중장년 세대에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이거 왜 예방이 안 됐을까?
네.
거기까지 일이 가도록 뭐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 그렇죠?
네. 네.
휴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휴전 날짜가.
네, 1953년 네. 7월 27일입니다.
아하. 7월 27일까지는 내내 그냥 이 참 동족 상잔의 비극을 바로 그냥 마음에 두고 면전에 두고 계속 싸워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네.
지금 존대는지 앞서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에 계실 때 윤아 씨도 마찬가지로 6.25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6.25에 대해서 일단 뭐 미제 침략자들과 네네.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이제 조선을 침략했다 이렇게 네. 늘 배워왔죠.
그러니까 북침이었다.
네.
한국에 들어와서 윤아 씨가 처음으로 6.25가 이거 북침이 아니었네 하는 생각을
네.
배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느낌으로 딱 가졌던 게 언제쯤이었어요? 언제 얼마 만에 그런 걸 느꼈어요?
국정원에 들어와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네.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세뇌를 받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아, 이분은 또 남조선이 유리한 대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았다가 그 김일성이 이제 그 스탈린한테 네. 선물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뭐 존경하는 스탈린 동지께 하면서 네. 이제 그 전쟁 승인을 받으려고 수십 차례 시도를 했다라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렇죠. 그게 문서로 얼마 전에 몇 해쯤 전이었던가요? 그게
네.
발표가 실제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가지고 갔던 선물들 이런 것까지 네. 다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걸 보고서야 알았죠. 네, 그때서는 완벽하게 그 조금이라도 그 좀 불신에 대한 네. 앙금이 있었던 것 그마저도 다 그냥 믿게 된 거죠.
궁금한 것이 윤아 씨가 그렇게 느꼈다면은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탈북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국정원에서 겪고 또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오셨잖아요.
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공이 탈북민들이 거의 같이 느끼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좀 특별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직행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굉장히 그 고위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은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북한에 계실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참모 장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수뇌부거든요.
그렇죠.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하면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와해시키고 이런 탈환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 사람인데 6.25 전쟁을 보니까 4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다? 이건 말이 안 된대요. 그야말로 그냥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불 지르고 뭐를 도둑질해온 격이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 군사 전략가인 아버지가 배우고 뭐 배운 걸 다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봐도 남조선이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김일성이 다 조직해가지고 계획하에 밀고 내려갔다라고 혼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유나 씨가 정말로 딱 부러지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유나 씨 아버님이 실제로 그 굉장히 그 높은 고위직 간부였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 마음으로 느끼고 있던 말을 평소에 딸인 유나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유나 씨가 이곳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셔가지고 여러 문헌을 보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이걸 이제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대중가요가 민중들의 삶을 그대로 녹여놓은 결정체다 이런 말씀 앞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노래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가고라 38선 우리 동포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못한 부분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래가 지금 1절 2절만 들려드리고 거기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재편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곡의 길이가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3절을 보면 제목인 가거라 38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가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래 기억나시나요? 금방 들었던 거?
네.
이렇게 되죠. 아 어느 때나 터지려느냐 아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 38선 세 글자를 누가 지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더냐 손 모아 피나이다 손 모아 피나이다 38선아 가거라 이렇게 3절이 마무리가 돼요.
네.
이 통안의 역사가 그대로.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온 당시가 1948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48년도면 6.25 전쟁 전에 38선이 턱 가로막히면서 남북 왕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다수의 실향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실향민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쥐어짜고 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실향민들이 내 고향 이거 38선 거치면 바로 가야지 하면서 38선 주변에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서 공동체로 같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38선 주변에 보면 뭐 강원도 쪽이나 뭐 보면은
맞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거치면 바로 올라가려고.
네.
자, 오늘 6.25에 관한 이야기를 노래와 함께 곁들여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이혜연의 노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일단 듣고 옵니다. 한마는 미아리 곡의 이혜연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이 노래는 1956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픔이 배어 있거든요. 혹시 미아리라는 지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요나 씨?
아니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미아리가 메아리를 미아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미아리 고개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성북구에 서울 성북구는 잘 아시잖아요.
네네.
성북구에 보면 종암동, 뭐 도남동 이런 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어디쯤에 미아리 고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고개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디쯤이 고개이지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할 정도로 서울시가 이제 그 이렇게 발전하면서
없어졌구나.
뭐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개는 다 이렇게 깎여지고 네네, 메워지고 네네. 해서 평평한 평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도 그냥 얕은 언덕 정도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이제 미아리입니다. 고개였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고개였대요. 근데 이곳에서 6.25 때 그 인민군하고 국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가 서울 북쪽에 있는 유일한 외곽도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장악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열한 교전이 있었고 그 교전에서 실패를 한 그 인민군이 후퇴를 하면서 퇴각이죠. 퇴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족쇄를 채워서 이제 끌고 갔었다.
네.
근데 그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안악이 바라보면서 한서린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이 노래예요.
에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끌려가는 당신. 사람만 돌아오소. 이게 뭐 진정으로 그냥 비는 마음이죠. 달리 어떻게 기대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아픔을 우리 당시의 어머님들은 다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쩡한 남정네는 다 전쟁터로 끌려갔으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네.
저희 그 고모랑 삼촌을 낳으실 때 이렇게 폭탄짜리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우푹
파여진 그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등에다가 아기를 업고 아기를 낳았대요. 할머니가.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 때 이게 진짜 뭐 전설을 얘기하는 건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정말 믿기지가 않았고
네.
옆에서 막 폭탄이 막 터지는데 먼 아기를 하셨대요.
아.
뭐 그런 얘기랑 할 때 보면 이게 뭐 옛날 얘기를 하는 건가 막. 근데 그게 불과 뭐 그때 당시는 3, 40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말씀하실 당시는.
예. 네. 근데 그 전혀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어떤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그런 전쟁을 통해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터득한 지혜가 있어요. 뭔가 하면 호를 늘 이렇게 파놓거든요.
네.
호를 파놓는데 그래야지 이제 몸을 숨기고
그렇죠.
적과의 교전에 대비해서
네네.
늘 호를 파는 게 현역 군인들의 필수 일 가운데 하나예요.
네. 전호를 판다 그러죠.
그렇죠. 네. 참호를 구축한다 그러고. 그런데
네.
그게 다 보면 공통점이 움푹 파잖아요. 내 온몸을 숨길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민간인 입장에서 포가 막 떨어져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몸 숨길 데가 어디 있어요. 일단 땅 구덩이를 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능적으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고자 하시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 떨어진 자리는 움푹 패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몸을 숨겼다. 이게 참 그 슬프면서도 참 허탈하면서도 묘한 지혜, 삶의 지혜를 현장에서 그렇게도 깨닫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나가다가 5살, 6살짜리 애들도 막 그 웅덩이에다 집어던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안전하니까.
네. 그 저는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총이라는 것이 직사화기잖아요. 직사화기.
네네네.
똑바로 날아가는
네.
곡사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안전하니까.
아.
네. 그 임진각에
네.
그 윤아 씨는 뭐 방송 관계로도 그렇고 임진각은 자주 가시는
자주
편이죠.
갔죠.
여기서도 우리 국민통일방송에서도 그다지 가까운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니에요. 네. 뭐 한 40분 정도
그쵸?
승용차로
자유로로
달리면
쭉 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임진각 가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북한이 그 개성 쪽인가요? 그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잖아요.
보이고 뭐 그 다리가 가다 끊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네. 그리고 뭐 철만은 달린다 해가지고 막 증기기관차도 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이산 가족분들이 그 제사나 이런 거 좀 지낼 수 있게 이렇게 비를 세워놓고 그 앞에 이렇게 촛대를 꽂아놓게 해놨거든요.
숙연해져요, 숙연해져요.
마음이 많이
네,
아프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명절이 되면 그 이산 가족분들, 우리 실향민이나 탈북민들이 명절이 되면
네.
거기 가서 북쪽을
가죠.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함께 제를 올리고 네. 차례를 올리고
맞아요.
그럽니다.
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참 인상적인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철만은 달리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그 기관차 한 대가 녹슨 기관차죠.
뭐
총탄
네.
자국이 뻥뻥 난체로
네.
그대로 서 있잖아요. 실제로 서 있던 자리가 그 북은 어디 자리래요. 그 자리에 그대로 비치를 한 거예요.
야.
그때 당시에 철로가 끊기고 움직이지 못하는
네.
상태.
네.
이 철마가 본래가 가고자 하는 쪽이 북한 그 개성 쪽이었나 봐요.
참.
아유 참 그 철마가 달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서로 동족 간에 선을 그어놓고 총부리를 들이댈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나훈아의 노래 듣습니다. 녹슬은 기찻길. 네, 나훈아의 녹슬은 기찻길. 듣는 순간에 유나 씨가 앞에서 눈물을 찍어내고 계시네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셨어요. 아, 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럼, 일단 네. 노래 말이 좀 가슴을 네. 좀 후벼파네요.
그래요. 자, 그럼 네. 계속해서 진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분단 70년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70년의 천배 만배를 함께 살렵니다. 여기 서로가 공감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한 곡의 노래가 더해진다면 더 이상의 아픔은 없을 겁니다.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제주소년 오연준의 고향의 봄 노랫말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유, 그 노랫말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까?
뭐 같이 불러보죠, 뭐.
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 꽃, 살구 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 가사도 너무 아름다운데 가사를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우리 북한의 동포분들도 뭐 거의 이 노래는 국가처럼 부르실걸요.
아유, 이거 모르면 북한 사람 아니죠.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온 민족이 정말 좋아하던 그런 노래.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날 때는 언제 불러도, 어디서 불러도, 어떨 때 불러도 아주 제격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연준 군의 목소리로 준비를 했는데 오연준 군은 어느 순간에 부각이 돼가지고요.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그렇게 예잔하게 들리긴 또 처음이었습니다.
네, 뭐 리설주를 올렸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저는 오연준 군을 사실 몰랐어요. 방송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아,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네. 네. 아, 그때. 어쩌면 그렇게, 그, 네. 정말 뭐랄까, 이거 미소년의 모습이었는데다가 네. 목소리마저. 근데 지금은 그게 몇 해 전이었으니까 변성기 오지 않았으려나?
맞겠죠. 이제 크면서, 예. 네.
훌륭한 그 성악인으로 자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오늘은 오연준 군의 목소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함께 하셔도 좋겠고요. 고향의 봄.
국민통일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 시절 그 노래. 남북 간에 사람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을 생각합니다.
칭찬.
또 칭찬.
칭찬합니다. 네,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한 곡의 노래를 선물로 드리죠. 네. 자, 오늘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2022년 5월 기네스북 세계 최고령 방송 진행자로 등극한 6.25 전쟁 실향민 KBS 전국 노래자랑의 명 MC 송해 선생님입니다.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
일요일의 남자 네. 송해 인사드립니다. 야, 참 이젠 정말 그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북한이라고요. 근데 연세가 정확히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1927년 4월 27일생이고요. 네. 2022년 6월 8일에 타계하셨으니까요.
아, 지난 올 초에
96세시네요.
네. 아, 우리 나이로 그렇게 되시는군요. 네.
황해도 네. 재령군이 고향이시고 예, 예. 네, 황해도 해주예술학교 성악과를 다녔습니다. 한국전쟁 때 월남하셨고요. 네. 4년 전 2018년이죠. 작고하신 아내 석옥이 여사와의 사이에 이녀 네. 일남을 뒀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죠.
그렇군요. 실향민이라는 사실은 뭐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본래 시작이 코미디언 희극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955년 창공 악극단으로 데뷔를 하면서 네. 코미디언 활동을 했지만 성악을 전공한 관계로 가수 활동도 겸했고 그렇지. 진행도 하다 보니 MC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KBS 유머 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지를 네. 굳혔고요.
송해라는 이름은 본명입니까?
아닙니다. 본명은 송복희입니다.
예,
네,
예.
6.25 전쟁이 터지고 일사후퇴 때 어머니와 여동생과 헤어집니다. 서해안 연평도에서 네. 미군의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죠. 어허. 그래서 바다해를 넣어 송해라는 예명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송해라는 이름이 탄생이 됐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6.25 전쟁. 효전 날짜를 가장 먼저 알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국군 통신병으로 입대했거든요. 예, 예. 1953년 7월 어느 날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을 송해 선생님 목소리로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그때 그 내용을 건네주더니 말이야. 이게 군사 기밀이라면서 긴급 타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지 뭐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덜덜덜덜 떨면서 전보를 쳤어요. 내용이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하여 모든 전선의 전투를 중단한다.
그렇습니다. 네, 놀랍게도 역사 속의 한 획인 6.25 전쟁의 휴전을 타전했던 통신병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송해 선생이었다는 사실. 놀랍죠?
와, 이거 정말 역사네요. 역사.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내 서고기 여사가 4년 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네요. 근데 장례식 때 먼저 갈 뿐인 거요. 애들 잘 보살필 테니 마음 놓고 가 있어요.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눈물 바다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뜻을 모두가 알았으니까 더 슬펐죠. 큰 상처가 있잖아요.
아, 먼저 간 아들.
네, 맞습니다. 1987년에 외아들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네.
당시에 서울 예전 2학년이었죠.
예.
언제부턴가 오토바이를 자꾸 사달래요. 성선생은 안 된다고 야단을 쳤죠. 그런데 칭얼대는 아들이 가여웠는지 아내가 몰래 사준 겁니다. 1년 후. 제3한강교, 지금 한남대교에서 사고가 예, 난 겁니다. 예. 사흘간의 혼수상태에서 결국 깨어나지 못했죠. 23살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가시오 하고 아내를 그렇게 보내드렸군요. 정말 먹먹해집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네, 2022년 5월 15일까지 무려 34년간 진행을 하신 겁니다. 마이크 놓은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아유, 그러네요. 최장기? 최장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큰 기록이 인정이 되셨더라고요.
네, 지난달 2022년 5월 23일 기네스 네. 세계 기록에 등재됨으로써 네. 세계 최고령 음악 경연 진행자로 공인 등재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외 저 미국 하면 자니 카슨의 신화를 방송계에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네. 자니 카슨의 신화를 보유한 미국이 부럽지가 않아요.
네.
국보급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타계를 애도하면서 말씀 전해올립니다. 선생님, 이제 천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주십시오. 신승훈의 노래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네.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 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아.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대중문화 예술을 통틀어 봐도 그렇죠. 실제로 세계 최정상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등극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유, 그럼요. BTS 인기만 봐도 뭐.
맞습니다. 거기다 뭐 클래식 부분에는 네. 조수미 뭐 맞습니다.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권이 아니라 세계 문화 대국으로 정말 세계 위상이 아마 10위권 내에 있지 않나 이런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만 봐도 뭐 맞아요, 월드클래스죠. 맞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근데 네. 그렇다면 정말 전 세계 국가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게 조금 이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유엔 예. 기준으로 주권 국가가 네네. 195개이고요.
아, 유엔 기준으로 봤을 네네. 때 195개.
네. 네. 그리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음흠. 나라를 봤을 때는 예. 206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월드컵이죠. 예. 월드컵에는 211개 이야. 나라가 참가를 그러니까 하는데요.
전 세계 국가가 200여 개의 국가다. 네, 그 그렇죠. 가운데 우리가 10위권이다.
10위권입니다.
위상이.
네.
와, 근데 엄청난 아픔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그걸 자료를 또 이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해서 세계 그 유산 기록으로 남겨놓은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KBS 이상가족 찾기였죠.
야, 이건 상황을 잠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언제 방송이 됐던 겁니까?
이게 이제 1983년 네. 6월 30일에 시작을 해서요. 예. 1983년 11월 14일까지.
그러면 불과 뭐 다섯 달인데 뭐 그게 뭐 기록이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시간을 보시면요. 예. 453시간 45분입니다. 방송 횟수는 예. 138일입니다.
아, 결국 이 저 기간 동안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단 한 시간을 쉬지 않고 24시간 하루 24시간을 맞습니다. 계속해서 138일 동안 방송했다.
네, 네. 그래서 이야, 세계 기록이 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네. 아니 이게 도대체 그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됐을까요? 남한과 북한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가지고 헤어졌던 가족들 서로 찾기 위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이 피를 못 속인다 그러나요? 꼭 내 네. 혈육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살아 생전에 혈육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이 쇄도하게 되고 이걸 이제 KBS 방송국에서 네. 실제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갑자기 온 국민의 정말 온 세계에 그 뭐라 할까 이목이 집중된 그런 네. 방송이 됐다.
이 기간 동안 뭐 네. 여기에 동원된 그 아르바이트까지 네. 합치면 대학생이 1천 명에 육박한대요. 전화 받고 뭐 찾고 이거 하는 동안에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를테면 이제 전체적인 스텝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여기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 간에 서로 화면을 이원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화면이 반분해서 나오잖아요.
네, 네.
반분해서 나오는데 이를테면 정유나라는 그 아가씨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네.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 내 딸 유나 맞네. 유나가 맞아. 그런데 정유나가 아니야 이 바보야. 너는 네. 김유나야.
자기
성을
몰랐네.
모르고 살아온 거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 지금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 후에 그런 자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요, 저는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신 이상 가족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방송으로 보니까 뭐 산 어머니 놓고 막 제사 지낸 사연도 있고.
다반사였죠, 다반사.
뭐 정말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고요. 그 저는 서른도 그 가수님이 막. 이 노래 부르셨잖아요 그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잃어버린 30년이란 노래
그 노래도 들으면서 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만나서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또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셨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네.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던 세월들을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이런 일들이 방송으로 모두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사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참 특이한 기록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도 그 영상 보면 다 우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을 딛고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제 잘
대단하네요.
지켜나가야 되겠죠.
네.
네. 패티김의 노래를 듣는데요. 이 영화 주제가였는데 이 노래가 이때 이산가족 찾기의 주제가로 다시 또 수십 년 만에 등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노래가 항상 잔잔히 불려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패티김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 하나, 사연 하나. 탈북자들이 고향에 띄우는 사연과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9년 1월 청진에서 탈북하신 분입니다. 김철혁 씨가 학교 친구에게 전하는 사연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진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계속 밟히는 여학생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길을 거의 같은 시간대에 자전거를 타고 대학교로 등교하고는 했죠.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간다는 건 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저보다 1년 후배였던 그는 무용을 전공하는 친구였어요. 너무 예쁜 그녀의 얼굴은 온통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북한 남자 돌격대식으로 몇 개월 동안 지켜만 보고 쫓아만 다니다가 어느 여름날 그녀가 다니던 길에 기다렸다가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씩 웃기만 하더군요. 또 따라가서 답을 주라고 졸랐습니다. 그녀는 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야 볼 수 있죠 뭐 라고 당차게 답하고는 사라졌죠. 그렇게 저희 연애가 시작이 되었고 저는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결혼의 계획도 세웠던 우리 둘의 운명은 거기까지였나 봐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밖의 일로 하여 지위가 있던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저는 그녀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도 못하고 야반도주 하듯이 두만강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녀를 위한 것이기도 했죠. 왜 그랬나며 저를 지금도 탓하고 있을 그녀가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 다 설명해주고 싶어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네. 40대 초반의 나이시니까 지금쯤 정말 친구가 가장 그리울 때죠. 친구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가 있죠.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목소리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통한의 역사. 우리는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럼요.
북한도 할 수 있거든요. 해법은 나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것. 믿을 수 있는 북조선, 노스코리아. 이게 급선무죠. 그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6.25의 비극을 얘기했지만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슬기로움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시간이었네요.
네.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노래한 산울림 김창만의 어머니와 고등어 오늘 끝곡으로 마련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밝은 이야기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네.